제가 어렸을 때에 연설에 관한 책을 읽었었는데 감명 깊었던 대목이 아브라함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에 관한 대목이었습니다. 그 연설에서 이제 링컨에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되는 부담이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주최 측에서 고약하게도 이 대통령의 앞에 당대 최고의 명연설가를 배치를 해놓아서 사실 링컨은 이 그렇게 엄변이 뛰어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내용은 괜찮은데 엄변은 뛰어나지 않았는데 앞에 당대의 연설가를 이렇게 배치를 해놓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속상해하면서 바짝바짝 마르면서 준비를 기차를 타고 가면서 준비를 했다. 그리고 막상 연설을 하는데 앞에 있는 연설가가 연설을 하니 온 회중들이 일어나서 수없이 박수 나오면서 기립박수를 치더라.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 연설을 했습니다. 역사에 남는, 교과서에 남는 연설을 했는데 이 쌀쌀 맞았는지 청중들이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박수도 없어요. 그랬는데 다음날 신문에 이렇게 실렸답니다. 그 신문은 제가 못 봤고 책에서 봤기 때문에요. 너무나 회중들이 청중들이 감명을 받아가지고 돌처럼 굳어 있었다. 찬양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말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그 글에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웅변대회 나가고 해서 이렇게 그런 경험이 있는데 나갔을 때 반응에는 신경 쓰지 말자. 반응이 없으면 감명해서 반응 안 하는 거고 반응을 하면 동의해서 반응하는 거니까 반응이 아니고 하는 데 집중하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을 하면서 또 주님을 섬기면서 자꾸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민감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기도하면서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면 찬양을 하든지 뭐 앞에 나와서 가르치는 일이나 연설을 하거나 뭐 진행을 하거나 하는 일이든지 교사로 하는 일이든지 뭔 일을 하든지 반응에 너무 민감하지는 말고 독불장구는 안 되겠지만 신실하게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반응이 없으면 너무 감명해서 반응을 못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반응을 하고 때로는 침묵하고 하는 식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파송을 받고 나가서 예수님 없이 한번 해봐라 나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회를 열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회를 열면서 자연스럽게 이동해서 하다 보니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이어지게 돼서 저는 둘로 나눌까 하나로 할까 하다가 본문은 계속 같이 읽고 설교 내용은 두 번으로 나누자 해서 오늘은 앞부분하고 다음 기회에는 이제 또 오병이어로 가고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보고회와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가복음에서는 한 맥으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했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는 제자들이 나가서 한 그 사역을 아주 압축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설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치유하는 사역을 말씀과 치유의 사역을 동시에 강력하게 해놨는데 사실 놀라운 역사들이 예수님 없는 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 강력히 일어나더라.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아주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지만 간과라 그러죠. 그냥 보고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따져보면 중요하게 눈에 걸리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중간에는 그 세례 요한의 순교가 들어가 있었고요. 파송하시고 돌아와 보고회를 하는데 중간에 세례 요한의 순교가 들어갔어요. 결국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앞장서서 앞서서 예비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도 세례 요한이 예비한 것이다.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출발할 때는 제자라고 부르는데 12절에 제자라고 부르는데 돌아와서 보고할 때는 사도들이 모여 30절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따라다니는 스승을 따라다니는 사람 그 무리를 말하는 건데 사도는 어떤 직책을 혹은 명령을 받아서 사실은 왕의 편지를 가지고 누군가에 가해서 전해주는 이게 기본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리자가 되는 것이고 신약사전에서의 용어는 복음의 사신 그리스도의 이 전권대사로서의 의미를 갖고 주님께서 맡긴 미션 사명 복음 이것을 가지고 전하는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자가 따라가는 자라면 사도는 파송받은 자이다. 그리고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여기서만 사도라고 제자라고 하는데 사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보내신 받은 자의 그 말의 뜻이 아주 가감없이 생생하게 강력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열두 사도가 이제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게 되어 특별한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사람이 존경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하고 있는 일, 그 사역을 존중하고 돕도록 그렇게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뜻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일을 가지고 가서 수행하게 될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전적으로 온전하게 수행할 때에 그때 사도인 것이다. 바로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로 파송받았는데 그 일을 잘하고 돌아오니 사도라고 부르더라. 오늘날 누가 사도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수의 제자 동료로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열두 제자를 보내신 것처럼 나 없이 한번 해봐라 선교 현장에 전도 현장에 보내신 것처럼 잘하고 돌아왔더니 사도라고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충전받고 주님의 뜻을 받고 우리의 가정으로 사회로 일터로 나가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세상으로 보내신 받은 사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라고 부를 때에 먼 옛날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명의 사도를 상상할 게 아니고 가슴 두근거리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로 파송받았다 이 사명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사도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에 주님 제가 사도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이십니까? 침묵하시는 분은 너무 감동해서 마음으로 답하시는 걸로 믿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4절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이것을 가슴에 품고 삶 속에서 지키고 실천해 나가고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의 본분이고 삶인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열두 제자 그 사명 감당하고 돌아왔더니 사도라 부른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흩어질 때마다 제자로 나가지만 돌아올 때는 사도라 불러주시는 주님의 축복받는 서울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사도가 되었다. 어찌 본다면 아직까지는 미숙하고 혼자 감히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던 제자들. 그래서 본문에는 드러나 있지만 않지만 그 어간에서 뭔가 막 분주히 준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뭐 그렇게 준비하지 마라. 그냥 가라. 말씀하셨던 아주 가볍게 가라. 현장에 다 준비되어 있다. 내가 준비했다. 사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갔는데 갔더니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되심이 있었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가 있었고 그 현장을 통하여서 진짜 사도로 쭉 성장해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가보게 되면 한 6개월 준비하는데 사실은 처음에 준비할 때는 뭐 어설프고 좀 그런데 뭐 이래가지고 가서 어영부영하지 않겠나. 가서 돌아올 때는 정말 멋진 선교사들이 다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만큼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여름에도 3박 4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면서 누가 더 은혜 받은 겁니까? 그 마을 사람들, 그 교회 유익보다 사실은 정말 힘들고 고되고 했었지만 돌아오면서 받은 은혜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또 그렇게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실천하는 그런 삶의 자리, 또 우리가 각각 교회 현장 속에서 여러 부서에서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정말 열심히 그렇게 하는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교회 유익이 되지만 그 행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 그 제자는 사도로 성장하는 축복의 장인 것이고 축복의 과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든지 정말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가운데 내게 다른 은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는 동안에 제가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 하늘의 복을 받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충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들은 정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된 것이죠. 더군다나 완전한 새로 시작하는 개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대주의 팽배하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소문은 어느 정도 나 있는 곳이 있겠지만 실제 본 사람들이 없는 것도 많이 있고 예수님이 같이 가시는 것도 아니고 둘씩 둘씩 여섯 팀으로 나뉘어서 나가는 곳인데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겠고 또 고된 일이 많았겠습니까? 이들이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회를 여는데 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였겠죠. 그래서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것을 다 들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뿌듯해하시며 또 격려하시며 칭찬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31절에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지금 예수님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은 물론이고 제자들도 그렇게 고되게 하고 돌아왔는데도 쉴 틈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쉴 틈이 없는지 뭘 드실 틈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포상이 좀 쉬어라. 여기는 너무 쉴 수가 없으니까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하십니다. 쉬어라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하던 일을 멈추고 쉬어 차려 열중 쉬어 요런 쉬어가 아니고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다 무언가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동작, 어떤 노동 이런 것을 잠시 멈춘다 이런 뜻이라고 사전에 적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쉬는 게 목적이 아니고 회복하기 위해서 충전하기 위해서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쉬어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는 쉼이 안 되기 때문에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사람들 떨어진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제가 이렇게 약해 보여도 그래도 근육 운동은 꾸준히 한답니다. 뭐 그렇게 람보처럼 우람하지는 않아도 그냥 건강 유지할 정도로는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몇 번 근육을 다친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매일, 뭐 한 번 하면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일주일 내내 나와가지고 강도 높게 해가지고 두 달을 못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들어보니 근육 운동을 하고 나면 다음 날은 반드시 쉬어라.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거기 그쪽에 S클럽의 코치한테 물어봤더니, 회원님, 근육이 언제 크는지 아세요? 그거 열심히 할 때, 막 이렇게 할 때. 아니요. 그렇게 하고 쉴 때. 답이 나오네요. 전문가들 계시네. 진짜 여기 전문가 또 있네요. 운동할 때 크는 게 아니고, 근육은 세지는 게 아니고, 운동하고 쉬는 기간에 회복이 되면서 그게 커지고 세진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쉴 줄 아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 제가 옛날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던 말이 있어요. 저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저 빨리 먹으면 안 되거든요. 요즘도 늘 천천히, 늘 속으로 천천히 먹어야 돼. 하다 보면 대부분 일어나시고, 얼마 전에는 천천히 먹어야 돼. 먹다 보니까 상 다 치우고, 왜냐하면 스푼과 한 스푼과 한 스푼 사이가 길다 보니까 대부분 제가 다 먹은 줄 알거든요. 천천히 먹고 있는데. 그런데 제 옆에 굉장히 잘 드시는 분이 있었어요. 한 10년쯤 된 얘기예요, 이게. 예. 잘 드시는 분이 있었어요. 얼마나 잘 드시냐 하면 등치도 좋고, 윤영국 목사라고 그 젊은 목사님이. 하필 둘이 앉아 먹게 됐는데 앞에 계신 집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럼 잘 먹어야 일도 잘하지. 제가 그날 체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잘 먹어야 일도 잘하는데 먹긴 잘 먹는데 천천히 먹을 뿐이거든요. 잘 쉴 줄 아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 쉼 없이 일만 하게 되면요 활력이 오히려 떨어지고 창의성도 떨어지고 열의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쪽 세계에서 노동 연구하는 쪽에서 보면 노동 생산성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을 계속 확보하는 것 노동 생산성을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군대 가면은 행군 2박 3일 행군 하거든요. 계속 걷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50분 되면 무조건 10분 쉬고 쉬지 않고 걸어가면 다 물집 생겨서 실제로 전투력 상실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타이어 바람 빠진 차가 산에 내려오는 걸 봤어요. 놀래가지고 이렇게 차를 막 멈추게 했었는데 바람 빠진 타이어 차가 계속 굴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타이어 찢어져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점검하고 멈추고 공기 다시 채워놔야 하는 것이죠. 바로 쉼은 이런 의미를 갖는다. 또 쉼을 모르면 중요한 부분은 이거는 상담학이나 심리학 쪽에서 많이 다룬 얘기는 일중독에 걸리는데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일중독은 죄이다. 일중독은 죄이다. 일중독에 걸리게 되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쉼과 회복과 일과 이런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일 중독에 걸려서 일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의의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하게 되는 것이고 영성이 메마르게 되고 성품도 거칠하게 되고 인격도 비뚤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유형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도 아주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유형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은 교만에 빠질 수가 있고 영적인 죄에 빠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지금 서명철 목사님 휴가가 계시고 저는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만 사실은 교회 어려움이 있어서 3, 4년 동안 자체적으로 휴가를 반납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진짜 반납하려고 그랬는데 당회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휴가 다녀오라. 예전처럼 일주일은 못 두지만 나흘이라도 다녀와라. 그래서 목요일까지 해서 이렇게 감사하게 다녀왔습니다. 좀 힘이 좀 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는 우리가 그 시차례여서 서 목사님이 휴가 중인데도 시차례여서 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로 왔냐고 구박을 좀 했습니다. 뭐 서로 웃자고 한 얘기죠. 제가 농담 삼아 같이 오신 장로님께 이거 업무로 못 깨한 거니까 금요일로 다시 들어야 된다고 뭐 농담으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든 또 교사를 하든 찬양대를 하든 뭐 하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사람과 더불어 일하는 것이고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자기를 세우고 서로 세워주는 거거든요. 서로 세우다 보면 남이 나를 세워주니까 나도 서고 내가 남을 세우니까 남도 서고 우리가 함께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과 쉼, 섬김과 쉼과 회복과 이런 리듬을 상실해 버리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린다는 거죠. 우리 주님 오셔서 율법주의자들과 가장 대척점이 뭔지 아세요?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그룹이 누굽니까? 바리새파. 그들의 가장 중심은 뭡니까?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 당시에 문헌들을 보게 되면 바리새파가 존중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유대인들 세계 속에서는 존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진짜 나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헤롯 땅파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헤롯 땅파에 대해서 비난한 기록이 없어요. 굳이 아예 상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하다못해 어떻게 하면 문자 그대로 1.1획도 틀림없이 날마다 잘 지켜나갈까를 생각하다가 무식한 백성들이 혹시나 실수할까 봐 하나하나 실천사항까지 만들어서 나중에 탈무드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까지 애썼는데 예수님의 막상 공격의 대상, 예수님과 대적하게 되고 충돌하게 되고 예수님이 정말 책망하게 되는 그 대상, 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파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려다가 율법의 원래 목적,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지 않는 한 오히려 율법의 근본 정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 사람들의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아느냐, 이 율법에 매여 있을 때 바리새파 주님은 과감하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왜 안식일이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쉬어라, 그것이 아니고 정말 사람들이 한 주간에 열심히 일하고 또 예전 같은 경우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인과 피고용인 완전히 입장이 다른데요. 예전에는 뭐 로마 같은 70%가 노예인데 또 그 이전에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쉬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회 공동체 전체가 안식일에 다 쉬게 하고 그래야 주인도 쉬고 고용인도 쉬고 노예도 다 쉬니까 이방인도 다 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일하고 쉬고 또 회복하고 다시 하고 결국은 사람의 회복과 사람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단지 이 규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 매달려서 원래의 근본 정신을 상실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더군다나 교회에서 섬기고자 하면서도 어떤 잘못에 빠지게 되느냐 하면 사람은 팽개치고 일에 매달리게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진정 교회에서 추구해야 할 정신은 일은 비록 부분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사람은 세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일은 잘 안 되면 다음에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수할 수도 있죠. 다시 보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가 세워주고 보호해주고 그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쉬어라. 쉬어라. 잘 쉬고 계십니까? 맨날 쉬고 계신다고요? 이 쉬어라는 명령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주는 명령입니다. 그렇죠? 네, 쉬어라. 잠시 일을 멈추고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중요하고 급하다 하더라도 좀 멈추고 쉬었다가 새로 공급받아서 충전해서 그렇게 해라.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경건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제자가 영적으로 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하는 부분을 이제 잠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리스트가 있는데 실제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그 가치들을 한번 잠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휴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멍 때리기 대회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항상 분주히 움직이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누가 가장 멍하게 있는가 이건데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그렇게 멍하게 있을 때에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어서 그 다음 창의력과 생산성이 높아진다. 뭐 이런 연구 보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휴식이 없으면 무기력해지고 또 다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일단 한적한 곳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멀리 떨어진 피서지 뭐 어느 외딴 섬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한적한 곳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리적으로 한적한 곳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심리적으로 한적한 곳도 됩니다. 일단 방해받지 않는 것. 그렇죠? 핸드폰 꺼놓고 그렇죠. 카톡 소리 안 나게 해놓고 그렇죠. 그래서 예배 저도 지금 들어올 때는 꺼놓고 했습니다만 예. 전에 한번 그냥 왔더니 웬일인지 한번 소리가 나서 새벽기도 때 6시에 끝내라고 한번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실 들어올 때도 한적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어떤 세상에 일이 있더라도 나라에 전쟁이 날 일은 없지만 나선 안 되지만 나더라도 나면 이미 다 다른 사람이 알려줘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무리 급한 게 있어도 사실은 휴대폰도 딱 끄는 용기. 정말 예배 시간에 그렇게 딱 끊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다면 요것도 영적으로 심리적으로는 한적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한적한 곳에 머물러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 생각하고 푸른 초장 생각하고 존 캐럴이라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좋은 말씀이어서 인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당신의 등에 기름을 예비하지 않는다면 경건의 불꽃은 밝은 빛을 내지 못한다. 한적한 곳에서 주님 주시는 기름을 다시 공급받고 채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이제 자연이죠. 이건 뭐 설명할 필요 없이 하나님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세계 속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쉼은 마음이 맞는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 그 시간 또한 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게 되면 이렇게 부서나 이런 분들이 몇 명씩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다녀오시고 하는 거 보여요. 너무 장려할 일입니다. 전에 언제 어느 모임에서 수련회 1박 2일로 어디 갔다 왔더니 올해는 아닙니다만 2, 3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교회가 난리인데 놀러 가냐 이러신 분이 계세요. 한 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성격이 워낙 모질지 못하잖아요. 앞에서 말씀을 못 드렸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더 그래야 됩니다. 속으론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힘들고 그쵸? 정말 교회가 안식터이고 여기가 쉼터여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쵸? 그러니 잠시라도 떠나서 이렇게 와서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 분이 이 가운데 여기 안 계시네. 꼭 뭐 얘기할 때 우리 전에 옛날에 그렇죠? 그 들어야 할 사람은 안 듣고 안 들어도 되는 모범생들은 듣고 그래서 전해주십시오. 가서 만약에 정말로 충전하기 위해서 쉬러 가고 놀러 가고 야외에 가고 뭐 어디 가면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정말 잘했다라고 해야지, 그걸 이방국에 놀러 가냐 그러면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매우 강할 수 있다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쉬어도 이 동료들과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그럴 때에 이렇게 쭉, 이게 너무 좋은 표현인데 설명할 길이 없어서 이것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삶은 이렇게 성도들과 진짜 주 안에 쉴 때 신성한 삶으로 고동친다. 멋진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신성한 삶으로 고동친다. 이렇게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 기도입니다. 기도보다 더 큰 영적인 회복을 위한 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발치에 앉아서 자기의 문제를 내어놓고 이것 자체가 또한 영적으로는 정말 좋은 쉼이고 그 기도의 장소가 쉼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해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지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방해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바로 이곳에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